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천국과 지옥, 또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 뒤에 성도님 한 분이 질문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심판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옥과 심판을 생각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갖게 되고 크고 작은 죄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심판과 지옥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제 안에 새롭고 낯선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이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기보다는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무엇인가를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성이 있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 심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리가 그렇듯이 이 심판 교리는 동전처럼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용하면 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맘 놓고 죄 지어도 되지, 용서받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또아리를 틀지 못하게 해줍니다. 죄에 대해서 깨어있게 해주고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통제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를 넘어가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막아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요. 근데 그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다면, 이 죄는 반드시 영벌에 처해지는 죄라는 거 알았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 기억한다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행동 꿈도 꾸지 못하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생각 꿈도 꾸지 못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천연덕스럽게 죄악을 행한다든지, 교회를 둘로 셋으로 갈라놓는다든지,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이거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얘기. 이거 생각하면 감히 이런 못된 짓 못합니다. 이렇게 심판 교리는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억어하는 힘이 있어요. 반면에 이 심판 교리는 또 잘못 사용하면 영적 성장에는 오히려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니까. 이전에 제가 유비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외줄타기가 아니라고. 신앙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고. 외줄타기에는 기쁨이나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저 혹시 발을 잘못 헛디뎌 떨어져서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줄타기 같은 그런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길에는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해요. 그분 사랑에 젖어서 행복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이게 신앙의 여행이에요. 그런데 심판교리가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하게 자리를 잡으면 이 성도님 고백처럼 이 기쁨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 죄 때문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먼저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겉은 도덕적인데 속은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심판교리를 갖고 있어서 선을 행하면 즉각적이고 악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제가 최근에 손에 들고 읽고 있는 책 경건서적이 한 권 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영국 신학자가 쓴 떨며 즐거워하다 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저자는 복음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복음은 성도를 세상의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준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니까. 낮추시면 나보고 겸손하라 그러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높이시면 자고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받습니다. 성도는 가난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부께서 먹이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부유함을 잃어버릴까봐 조바심치지도 않습니다. 주신 분 결국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성도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유사 표현까지 치면 365차례 나온다고 그럽니다. 1년 365일 중에 하루에 한 번씩은 사람이 두려워할 일이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건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 기억하라는 뜻인가 보지요. 둘째로 마이클 리브스에 따르면 복음은 성도를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동시에 성도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야레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포보스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은 처음에 무서움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보네퍼가 교회의 원수가 값싼 은총이라 그랬지요. 왜 하나님 은총이 값싼 은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값싸게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은 사랑밖에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당연히 이해해 주시고 당연히 눈 감아 주시고 용서를 빌면 당연히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내가 힘들면 당연히 돌봐주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공짜로 손쉽게 얻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이 너무 쉬운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믿는 거, 복음적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서두에 그 성도님이 하나님이 두려워졌다 그랬죠. 맞는 출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한테 성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죽인 후에 그랬어요. 생사여탈권을 그분이 갖고 계시다. 살고 죽는 것이 그분 손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죽은 후에 그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런 분 두려워야지 어떻게 몸은 죽여도 그 뒤에는 더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들을 너희가 두려워하냐. 우리 주님이 재차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는 분명히 무서워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그분을 바로 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크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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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도 다 담지 못하는 크고 엄청난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덜덜 떨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이 간격, 이것은 피조물로서는 절대로 메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조주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십자가만큼이나 사랑의 극치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신이 인간이 되셨다. 아무리 이거를 비슷한 말로 찾아볼래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요즘 각 집에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사람이 자기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애완견과 함께 살고 싶어서 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개처럼 짖고 개로 먹고 개로 기어다니고 개 집에 살아요. 개가 지능이 있어서 이걸 안다면 이 주인의 사랑이 목이 메어서 통곡을 하겠지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70억 명의 모든 인간의 사랑을 다 합해도 이 하나님 사랑에는 턱도 없어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만큼 놀라운 사랑이고 전율이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그거 값이 없다. NIV 성경에 보면 priceless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싸서 공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저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공짜로 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비용으로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나 숭고하고 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를 다 합쳐도 값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슬리스예요. 피조물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이 존재 자체를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시장에서 파는 물건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너무나 당연히 이런 사람 바라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 용서 받았어, 이제 하나님 자녀야 하고 말하면서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죄짓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소중한 것으로도 예수님의 목숨값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전히 자비로 거저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의로움, 이신칭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값싼 시장의 물건 취급을 받고 구원 받았으니 죄 지어도 다 용서받아 하면서 맘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만일에 누군가 이렇게 한다면 바로 그 자체가 그가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대속의 은총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진정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바울은 거듭해서 말씀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설사 잠시 실족해서 죄악을 저질렀어도 그 사랑을 안다면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죄송하지만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마귀에게 그 영혼이 팔아넘겨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인데 죽으시기까지 했다. 이 사랑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두려움이 히브리어로 야레,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경외도 히브리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려움과 경외는 감정의 결이 같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에 사랑이 합해지면 그게 경외가 됩니다. 내가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분을 진짜 어려워했어요. 이거 바른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내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거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흡해서 이제 나도 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현대교회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경외심과 같이 와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원더, 경이로워하는 마음과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경외를 뭘로 표현하자? 굳이 말한다면 극단의 존경심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극단의 존경심을 가지고 내가 대한다면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졸 생각 안 해요. 집에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진짜 이 사람이 극단의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정장 차려입지요. 그렇죠. 추리닝 입고 안 가잖아요. 옛날에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극단의 존경심과 충성심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왕을 직접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항상 고개를 밑으로 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얘야, 너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아도 돼. 네가 나의 말하는 말을 지키면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야. 고개 들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대화하자. 이래서 주님이 낮아져 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애인이 되어주시고 외로울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낮아져 주셨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만히 대합니까? 저는 그 주님의 본 마음을 안다면 그분의 존경심과 그분을 향한 경외심은 더 커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낮추지 않아도 되는 저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까지 낮춰주시는구나. 저분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신 중에서 어떤 신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긍휼한 마음을 내게 돼서 가지고 계시구나. 이 마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홀히 대하고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까? 경외심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는 팔짱 끼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모르게 그렇게 못해요. 이건 형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본심이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배를 대하는 모든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면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이분께 매혹되면서 자발적으로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런 결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극단의 존경과 한없는 사랑과 이 사랑이 가져오는 엄청난 마력, 사랑하는 그분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사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일관되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극단으로 존경하니까, 그분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나는 받았으니까 나도 그분을 이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해 마십시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기에 내 행위가 가미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나는 감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아니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망하는 것 꿈도 꾸지 못합니다. 구원은 내가 확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니까. 목사님, 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숨 넘어가기 전에 병상세례 받는 분, 그분 정말 구원 받을까요? 그거 왜 저한테 물어? 하나님한테 물으죠. 그 순간에 그의 구원도 하나님 소관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성도인 나는 방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소관이니까. 구원은 내가 확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이 심정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심정입니다. 이 심정,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 이거는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연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이게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이 사랑이 가슴과 영혼으로 내려오지 못해요.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한 사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에서 비추시고 역사하셔야 하나님 사랑이 진정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갖게 돼요. 이사야서 11장 1절 3절에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시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다. 놀라운 것이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 경외가 성도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죠. 누군가를 경외하면 그에게 굴종하고 복종만 하고 나는 즐거움이나 행복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도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난다. 신비한 얘기입니다. 다윗과 사울 이야기는 이 대목에서 두고 묵상할 대목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죄의 무게로 치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명령 어긴 죄를 두 번 지었어요. 한 번은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급하다고 사무엘 제사장도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출정을 해버렸어요. 영적 질서를 어긴 죄이죠. 다른 한 번은 아말렉을 치거든 거기에 있는 소와 양에 씨도 말리지 말라고 했는데 토실토실한 것들을 따로 남겨두었어요. 말씀을 어긴 죄이죠. 반면에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취했어요. 십계명을 노골적으로 어겼어요. 그것에서 지나지 않고 이 아내의 남편이면서 자기의 충직한 부와 장수를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간사하게 속여서 적에게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가증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은 다시 구원을 얻습니다. 무슨 차이냐? 참된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질문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회개했을까? 비중으로 치면 다윗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 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내어 달려가서 그분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 다윗이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 앞에 처절히 통회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가 이 둘을 갈랐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그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죄는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그래서 그는 죄의 무게를 감지하지 못해. 감지해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처절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십니까? 다윗은 달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까 말했지요. 경외는 두려움 플러스 사랑이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자신의 이 죄를 대충 눈감아 주시지 않을 것이며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는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민감성이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줍니다.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지옥불에 던져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이 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더 두려운 게 다윗한테는 있어요. 자신에게서 어렸을 때 목동할 때부터 자기에게 기름 부어 넣어주셨던 성령, 그 성령을 거두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빈깡통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다윗한테는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이 두려움에 질식되지는 않아요.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나단을 보내셨을까? 조용히 나를 끝내버리셔도 되는데 왜 나단을 보내셔서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을까? 자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확신하면서 죄의 무게감에 짓눌리지 않고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 앞에 없다. 확신 갖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구원의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죄의 대가 치렀어요. 바세바가 낳아주었던 첫 아들 죽고 압살롬 둘째 아들 반역 때문에 수도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속의 기간 끝나고 인생 후반부가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경외가 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 겁니다. 사울은요, 끝까지 하나님 만홀이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고 합니다. 변명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정말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으면 눈을 감고 일부러 잠을 청하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 거. 근데 여러분, 아무 때나 자시면 안 돼. 주님이 지금 내 눈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아무개야, 이게 네 얘기일지도 몰라 하는데 그거 비껴 지나가는 거예요. 사울의 그림자가 여기 옆 보이지 않나요? 숨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래. 사울, 발각되니까 이제 사무엘한테 매달립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고 사무엘한테 매달려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 정도로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겠지요. 사무엘이 말하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그분 사랑을 헌신짝처럼 취급했다. 그리고도 그 뒤에 자신한테 별탈이 안 생겼네요. 왕위를 계속 이어가네요. 그러니까 사울은 생각해요. 아,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 충직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인생 후반부를 다 소비해버려요. 죄악이지요. 끝까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지요. 왜냐? 현실에서는 나는 여전히 왕이니까 괜찮다 생각한 거예요. 부자가 자기가 부자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옥불에 던져놓으실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이렇게 어리석게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일까요? 다윗일까요? 사울의 길로 가고 있을까요? 다윗의 길로 가고 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 내가 받았을까요? 그래서 크고 작은 죄악에 대해 민감합니까? 선에 대해서는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목사님 설교 들으니 저는 솔직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네요 한다면 다음 주 성령 강림이래 하나님 경외하는 영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 경외함에서 오는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친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한없이 낮아져 주신 그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만극하심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사랑을 당연히 여기며 그 사랑 주시기 위해서 가슴이 신이신데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값싸는 총은 하나님 사랑을 값싸게 받는 데서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외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통제하며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자유케 되며 선을 행하는 데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아름다운 성도들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